숨은 신을 찾아서 제6장 설명하겠습니다. 제5장은 제4장이 아테나의 신, 제5장이 예루살렘의 신.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똑바로 살아봐야겠다 그럴 때 현대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을 따져서 묻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또는 내가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왜 너무 싼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것보다는 철학은 그런 환경에 관한 관심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것, 그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멸하는 인간 존재에게 뭔가 의존하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비록 종교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테나의 헬라스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긴 했어도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 어떤 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법칙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믿음이 안 생긴다고나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인격적인 성격을 붙여서 화도 내고 벌도 주고 하는 그런 신, 예루살렘의 신, 이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데 말입니다. 네, 좀 비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테나의 신, 예루살렘의 신, 거기에 이어서 하나 더 검토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신이 없는 삶에 대한 철학적인 태도 또는 신념 체계를 검토해 봐야겠죠. 여기서 신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법칙이나 또는 인격적 존재의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나는 비록 인간이 필멸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런 필멸성을 안고서라도 내가 사람이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태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4장, 5장, 6장 요게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태도도 있다. 뭐 인간 중심의 태도. 정말 권장할 만하죠. 유약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괴롭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하고 뭐 그러는 게 괴롭죠. 조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가 나를 돌아다 볼 틈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좀 손쉬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처럼 책만 들여다보고 사는 저는 이제 풀타임 스튜던트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막상 풀타임 스튜던트가 되고 나니 뭐 또 그래요. 풀타임 스튜던트가 돼서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해도 그러면 이제 뭐가 그 괴롭냐면요, 풀타임 스튜던트가 소원이던 시절에 공부 아닌 걸로도 먹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공부 아닌 걸로도 뭐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그러던 시절에는 아 공부만 하고 그러면 좋을 거야라고 했는데, 막상 공부만 해서 뭐 먹고 사는 건 뭐 그냥 하여튼 공부만 하는 풀타임 스튜던트가 되면요, 또 뭐가 괴롭냐면 공부를 그동안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공부 좀 많이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공부할 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저 책 사놓고 안 읽었구나. 아유 욕심만 많아서. 근데 저걸 읽을 수 있으려나. 공부 계획을 세우면 또 끝이 없잖아요. 막 그게 또 풀타임 스튜던트의 고통이죠. 고통. 그러니 차라리 아이 뭐 핑계를 아유 지금 먹고 사느라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 박사면 뭐합니까? 뭐 박사 타이틀만 있지 공부는 박사급으로 못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던 시절이 차라리 나은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꽂혀있는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거는 대충 읽은 책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봐야지. 근데 저거 읽다가 또 새로운 신간은 또 나오잖아요. 궁금한 것들. 이 책은 이게 500페이지짜리 책인데 알고 있는 내용이 한 250페이지쯤 되는 것 같아. 사서 나머지 250페이지를 읽어야 하나? 아 그냥 넘어가야 하나? 막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못 믿어서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절반쯤 된다 해도 사실은 아는 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사요. 사서 읽으면 그 생각이 들어맞는 경우가 반. 에이 이거 나머지 모르는 것도 별거 아닌 거잖아 이런 생각이 반. 그렇게 될 때가 반. 그래서 항상 신간이 나왔다 그러면. 아휴. 아무리 뭐 제가 뭐 외국어 잘하지도 못하지만 외국어로 된 걸 좀 능란하게 읽어온 세월이 있다 해도 외국어로 된 책들도 아 이걸 어떡하지 늘 그래요. 이게 보관함에 다 넣어놓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거 내가 주문했는데 두어 달 만에 오면 그거는 배송이 불투명하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다 주문해서 산 책들은 책상에 쌓여 있어요. 아직 공부 계획 안에 집어넣지 못하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절대자에게 의존하고 기도만 하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한 게 아닐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인간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에 근거해서 뭐를 계획을 세워보는 태도.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라서 썩 6장의 첫 문장 읽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절대적 무를 자각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고 그것으로서만 신앙은 가능하다는 태제. 이 태제는 용인이 어렵다.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은 이렇게 안 되죠. 내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절박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고 나날이 평화롭지는 않아도 모든 것을 내버린 상태, 즉 무에 스스로를 처하게 할 만큼 우리의 나날이 위험에 처하여 있지는 않다. 그러한 위험만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제기이다. 자, 상식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가 그렇게 인생이 절박하다고 뭐 신앙이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문제제기를 나누어 생각해 본다. 신앙은 지성과 다르다는 상식이 있다. 지적으로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신앙은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상식이 있다. 인간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굳이 지적으로 통찰하지 않아도 절실하게 신을 간구할 수 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위력에 기대어 지적인 사유를 접고 위안을 얻겠다는 태도, 전적인 신앙의 태도,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무, 거기에서 꼭 시작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좀 따뜻한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 뭐 그 정도 아니냐? 그렇다 해도 아무리 절대적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해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자기 성찰은 신앙의 필수적 전제이다. 필수 조건이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식은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 다음 신앙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산다면 훌륭한 삶을 산 것이라는 상식도 있다. 참으로 논박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게 뭐 가정사입니다마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제 아버지를 제외하고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개신교회 신자들이셨어요. 저희 백부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백부님이 뭐 굉장한 신앙인이시고 그럴 만도 하세요. 그분의 인생사를 보면 신앙이 없었으면 아마 거의 뭐 나락에 떨어져서 사셨을 텐데 일정 때 분들이라 외정 때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집에 오시면 백부님이 제 선친께 동생 교회 다니소 이렇게 권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형님 제가 알아서 할랍니다. 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 뭐 그러시냐고 큰아버지가 그렇게 권하시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신앙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산다면 훌륭한 삶을 사는 게 아니냐. 그러셨어요. 물론 연로하셔서는 이제 성당에 다니셔서 스스로 다니셔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뭐 엄청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으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신앙심을 갖기에는 인생살이가 너무 참혹했던 인생을 사신 분이라 그러셨던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냥 저의 짐작으로는 늙어서 좀 건전한 삶을 사는 데는 성당이 적당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얼핏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래서 장례도 성당에서 치렀는데 그 연령의 분들이 와서 많이 그것 해주시고 했는데 모르긴 해도 그게 건전한 도덕적 삶을 위한 방편으로서 성당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도덕적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라고 해서 뭐 제가 인생살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훌륭한 삶이었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절회를 다녀도 신앙이 아니라 도덕적 그게 칸트가 쓴 책이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경건주의가 그런 것이에요. 독일 경건주의가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출발점은 그거예요. 그거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물어봐야 돼. 뭐냐? 자신들의 도덕적 신념은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제 6장이 참 생각할 게 이것저것 있는 이렇게 6장에서 이런 것 이게 되게 짧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저런 걸 묻고 자, 그러면 앞에서 아테나의 신, 예루살렘의 신, 이건 약간은 맹목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7장이 분량이 좀 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런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이론적으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차를 보면 7장에 숫자가 써 있어요. 점이 아니라. 6장은 이제, 아테나의 신, 예루살렘의 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삶,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6장은, 자, 그럼 한번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는 부분이죠. 예, 읽어가면서 쉬어가는 좀 내려앉은 부분이죠. 그러한 물음이 도덕적 신념을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자신의 신념 체계에 대한 잠깐의 회의라도 불러일으켜 그들을 더 깊은 의심에서 제기되는 물음들로 나아가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물어볼 수 있을 것인가? 흔히 철학적 질문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의미 있는가, 있다면 그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참으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참인가, 내가 신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경건한 것인가, 경건한 삶을 살겠다는 소망은 경건한 것인가, 이게 자기 성찰적 물음이 끝이 없고 이 물음들은 사실 신앙의 물음이 아니라 실존의 물음이죠. 네, 이 실존 철학이 바로 이런 물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굳이 신앙의 물음이 아니라.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특정한 철학적 사주이기보다는 그냥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 물어보는 게 실존 철학의 물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결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추구의 궁극에서 반드시 제기하는 물음들이다. 굳이 철학을 학습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놓는 물음들이다. 이것을 내놓으면 비웃음을 사기도 한다. 답이 없으니 그러하다.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보는 것들이기도 하다. 삶을 다 살아봐도 답을 알 수 없으니 아예 안 물어보는 게 낫다는 사람과 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사람이라면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사람들, 사람 사이에 경멸과 냉소를 담은 언쟁이 벌어지는 물음들이기도 하다. 자,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보는 게 낫다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뭐 숨은 신을 찾아서 이 책을 읽거나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라면 그 물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앙이 자기 성찰적 물음들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서 신앙이 완성될 수는 없지만 신앙의 필수적 단계임을 전제하고 나아가보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해도 그 신앙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열심히 다니고 있어. 걱정이 뭐예요? 성당 다니는 사람 걱정이. 내가 하느님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인 물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필수적 단계, 전 단계예요. 뭐냐? 앞서 그렇게 끝없이 자기 성찰적인 물음들 나온 거,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과학적인 법칙을 탐구하고 있는가? 이게 인간학적 물음이죠. 인간의 물음이죠. 그것 위에 다 성립하는 거니까요. 자기 성찰을 더 밀고 내려가면 말장난하고 있죠, 제가? 더 밀고 나아가지 않고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아갈 수는 없다. 자기 성찰을 밀고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고백. 이 읽고 있으니까 이게 이 숨은 신을 찾아서가 좀 뭐라 그러죠? 그 좀 사담이에요. 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좀 울컥하면서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쓰면서 멋있는 말을 찾기보다는 진심을 담은 말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밀고 내려가면요. 밀고 간다 그러면 되게 이제 야 이번에 우리가 이거 어? 이거 이번 이 프로젝트 잘 추진해서 어? 성취해보지 되게 민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찰을 막 해도 아니 하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래서 나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성찰은 자신을 절대적 무아의 지점까지 떨어뜨려야 그것이 본래 하려던 것을 했다고 할 수 있어. 자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질 위험을 좀 무릅쓰고 뭐 자기 성찰하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진 않아요. 나도 이게 해봐야 돼요. 세계의 여타 사물과 저 앞산에 잠깐 피었다 쓰러지는 풀꽃과 다르지 않다는 자각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What is it? 그 다음에 What am I? Who am I?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뭐 선생이다, 학생이다 인데 나는 뭐야? 내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제 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What is question? 이 형이상학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는 거. 세계의,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게 되는, 여기서 이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거죠.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을 놓치고 가버리면 힘들죠. 이게 실존의 물음보다도 더 근원적인, 이건 이제 형이상학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이상학적 물음이다 그래버리면 좀 너무 막 철학고정강의 분위기 날 것 같아서 그냥 더 넓다, 또는 더 깊다, 더 내려간 거다. 이 물음은 나 자신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사물들, 즉 존재에 관한 것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이곳에 있는 존재, 이렇게 공간과 시간으로 규정되는 존재, 즉 정재에 관한 것이다. 정해진 존재. 형이상학에서 이거 나왔죠. 철학고정 강의 얘기 나오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존하는 세계에 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내놓아야만 한다. 뭐 여기 딱 손을 펴보세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 손이 붙어있는 몸뚱아리가 뭐냐. 여기에 지금 내가 왜 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것. 그런 물음이죠. 이게 형이상학적 물음이다. 실존의 물음. 이야기를 내놓아야만 한다.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야 돼. 자기가 이 의미를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뭔가 나아갈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적어도 나아가는 건 어려우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를 했다고 믿는다. 즉 현존하는 사태들, 정제들에 대한 그럴듯한 믿을 만한 설명을 깨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때라야 만족에 이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신념의 체계. 네, 신념 체계. 철학,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예술도 이러한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런데 철학이 하는 일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념의 체계들이 잘 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다. 잘 된 거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좋은 거다가 아니라 잘 된 거다. 좀 순서에 맞춰서 물어야 될 걸 다 물어보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렇게 검토하는 거예요. 철학이 무슨 뭐 모든 그 신념체계에 대한 심판자가 아니라 네, 잘 만들어졌어요. 이걸 빠뜨리셨네요.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는 거다 이거죠. 철학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신념의 체계들을 음미한다. 음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이 숨은 신을 찾아서 이건 철학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념체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성찰. 신념체계는 철학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예술도 만들어내는데 신념체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성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음미한다.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음미죠. 지금 이 부분, 6장의 마지막 문단, 요게 이제 철학의 개념이죠. 철학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신념체계들을 음미한다. 그렇겠죠? 네. 오늘 6장 설명했습니다. 7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좀 길어요. 7장은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신념 체계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을 한 건데, 이 신념 체계들 각각에 대해서 기왕이 해설 강의 하기로 했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알만한 모를만 다, 야, 뭐 네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그러더라도 한번 저자 이런 왜냐하면 저자 직강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